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현재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내 사망자 수가 35,41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과 시리아 국영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시리아 내 사망자 수는 최소 5,814명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4,000명 이상이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서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재난비상관리청 본부에서 열린 강요회의 뒤 무너진 건물 아래 남겨진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구조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파괴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모든 집과 일터를 재건해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지진 현장에서 어제 9명의 생존자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새로 개통된 바브 알살람 통로를 이용해 유엔 구호물자를 실은 첫 호송 차량이 이날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시리아 정부는 지난 13일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국경 통로 두 곳을 3개월간 추가 개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황이 매우 어렵다며 서방국들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연설에서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지역의 최전방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면서 그곳의 전투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영토 모든 곳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힘을 모으기 전에 최근 공세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서방국들이 약속한 군사 지원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사결정과 실행, 군수품 배송, 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속도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적어도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억류하고 있다고 미 예일대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운영하는 최소 43개의 어린이 수용 캠프가 확인됐다며 주요 목적은 정치적 재교육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를 가족으로 유지하고 부모와 친척이 부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고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 연계된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어제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거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조정관은 러시아 은행 분야의 약 80%가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방국들이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대표들은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 4곳의 은행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이후에 추가 제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고갈시키고 경제 기반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상공에 출현한 정찰 풍선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고 과잉 대응하고 상황을 고조시키며 이것을 중국 기업과 기관을 불법 제재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관련 미국 단체들에 대해 법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은 본토에서 대량의 고공기구를 날렸고 지속해서 전 세계를 돌며 중국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신장과 티베트를 포함해 최소 10차례 중국 영공을 불법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된 중국 기업 5곳과 1개의 연구소를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매튜 엑셀로드 상무부 차관은 이 조치에 대해 미국과 40개국 이상의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식별하고 막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미 한일 3국의 영내 부상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풍선 프로그램이 정부의 의도와 지원 아래 운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ICBM 부대를 창설하는 등 핵무력 중심 군 편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 내지 2미터, 서해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미한일 3국의 영내 구상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벌어진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가 공동 대처해야 할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미한일 3국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중국 정찰풍선 관련 사안이 논의됐느냐는 질의에 직답 대신 일본 한국 측과의 사실상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논의한다고 답했습니다.
In virtually all of our engagements with our Japanese and ROK counterparts, we discuss our shared vision.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동 비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며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비전의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열린 차관급 회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지난주 탐지돼 결국 무력화된 고고도 정찰풍선과 관련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speaking to the deputies meeting today and yesterday, we have discussed our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세계 각국 그리고 이번 사안의 대상국들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비전에 중국이 제기하는 체계적이고 전술적인 도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등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4일 정찰풍선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의 명백한 의도와 지원 아래 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well-funded, deliberate program by the Chinese to collect intelligence on our nation.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 이것은 우리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 의도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첫 번째 풍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최소 4번의 이 같은 정찰 비행을 알고 있으며 그중 3번은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한 번은 우리 행정부 초기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바이든 정부의 분석을 확신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행한 분석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한 추정 및 탐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격추된 풍선 이전에 미국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3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 1번 등 모두 4번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 위를 지나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learly the effort is predominantly designed to be a set of
커비 조정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 등을 강조한 것이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 같은 노력은 주로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내부 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의에서 우리의 의사소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기준이 무엇이든 과거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관련 동맹국 및 파트너와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전날인 13일에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전 세계에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 같은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I pointed to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we put out a few months ago. I mean, it lays it out pretty clear how we view the world.
커비 조정관은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전략에는 특정 국가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중국이 안보 환경에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는 국방 전략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국제 안보 전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그들은 특히 유럽 대륙에서 이웃 국가의 실제 주권에 도전하기 위해 규칙 기반 질서를 뒤엎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안보 전략의 상당 부분은 이 두 특정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찰 풍선 등 민간 항공 고도에서 활동하는 비행 물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all know, the objects that were shot down were in the civilian airspace.
장피에르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세 개의 비행 물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하도록 미 공군에 지시한 데 대해 격추된 물체는 민간 영공에 있었고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인들이 안전한지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그것이 미국 공군이 세 개의 비행 물체를 제거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 당국은 해당 비행 물체들을 정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무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did say that they are considering or looking at this to be potentially.
그러나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해당 물체의 잔해를 회수해 확인해야 하며 그래야 그 물체들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4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알래스카주 북동부 해안 상공에서 미확인 고고도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캐나다 북부 유콘 영공에서 미국과 캐나다 전투기들이 합동으로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추적해 F-22 전투기가 격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정재호 중국 주재대사는 어제 순 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중국 측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거듭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취하는 자의적 조치들에 대한 중국의 문제 제기를 견제한 의미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측은 미중 간 촉발된 정찰 풍선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 대사와 순 부부장 회동 결과를 전한 자료에서 순 부부장은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장 성명 채택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북한을 더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 논의가 좌초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DOE 질의에 이에 대해 더 이상 밝힐 내용은 없다며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의장 성명 진전 여부에 대한 DOE의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두 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 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장 성명을 여전히 추진 중인지,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의장 성명 관련 질의에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해 관련국과 회람하겠다는 입장과 안보리 이사국과 논의했고 안보리 전체 논의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다가 12월 말부터는 줄곧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13일엔 중국, 러시아의 거부로 의장 성명 논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에 대해 한반도 시각 14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의장 성명과 관련한 실무 수준 협상을 러시아가 거부한 것이 맞느냐는 DOE의 이메일 질의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비생산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된 제재와 다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패러다임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결정은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함께 결의한 초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번에 걸쳐 제안했다며 이는 현 상황의 정치적, 인도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책에 대한 안보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동안 모든 당사국들이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이후 매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있습니다. 추가 결의와 의장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읽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어떤 후속 조치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초안에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북 의장 성명은 공식 표결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한일 외교 차관의 최근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해 세 나라의 결속과 공조를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에 대해 미국, 일본과의 연대를 과시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한일 외교차관이 이번 워싱턴 회담을 통해 명백히 세 나라의 결속을 과시했다고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14일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was clearly about demonstrating U.S. Japan Korea solidarity. You know, this is a continuation of.
여 석좌는 이번 차관 회의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연장선이며 윤석열 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세 나라가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진 미한일이 이번 회담을 통해 연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세 나라가 단결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동이 북한에 보내는 가장 큰 신호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삼각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경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파기 선언을 둘러싼 마찰에 비춰볼 때 세 나라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We've come a long way since those days of friction over things like GSOMIA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hose were difficult time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세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북한이 세 나라의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협력이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세 나라 정보공유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dministrations may see that this is a moment of opportunity to try to deepen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스나이더 국장은 그들은 향후 정부에서 이런 협력이 뒤집히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 협력의 제도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서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 나라 협력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 나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 my personal opinion, looking at this, it's really the first step towards integrated missile defense.
맥스웰 연구원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통합 미사일 방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세 나라가 모두 정말 원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 미사일 방어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미사일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세 나라는 단결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어떤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타이완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투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일제히 중국을 비판하고 이를 격추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의 발언이 다소 결이 달랐다며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actually felt that the trilateral statement was not as China focused as US Japan bilateral statements usually are.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3국 성명은 미일 성명에 비교하면 중국에 덜 집중했다며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되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 한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통의 가치에 근거해 미국과 연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 또한 중국을 도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도 이번 차관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on the balloons, I think Vice Minister Cho was prompted by the questions, and of course he kind of deferred to.
여석자는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해서는 조현동 차관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한 측면도 있었고 셔먼 부장관에게 답변을 넘기기도 했다며 중국 위협을 언급하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자 형태로 만날 때 일본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때문에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견인하고 몰고 가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일본과 호주는 더 분명하게 중국을 비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in Korea's interest to more clearly identify itself as amongst the democracies in the region.
클링너 연구원은 원칙을 지키는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로 스스로를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를 다각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영내 군사훈련에 더욱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안보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very clear to me that President Yoon is taking Korea in a new direction where broader issues, whether they're Taiwan,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한반도를 넘어 영내 평화와 안정에서 궁극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 무력을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코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운용 부대도 창설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운용 부대를 창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녹화 중계한 열병식 화면에 따르면 열병식장으로 들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왼편에 나란히 들어선 4개 미사일 관련 부대의 군기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게 보이는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붉은 원 안에 그려놓은 군기가 보입니다. 이 군기는 지난 8일 야간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체연료 ICBM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 텔 전면부에 꽂혀있던 군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이 독립된 부대 깃발을 달고 등장한 데 대해 해당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운용을 전담하는 부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미사일의 운용부대부터 먼저 창설한 것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개발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은 상승후 점화 방식의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고체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해당 기술 개발이 막바지 단계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양상이라며 운용부대를 만든 만큼 조만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에도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급히 실전 배치를 해놓고 시험 발사도 안 해놓고 나중에 그걸 여러 번 발사했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고체 ICBM도 일단 만들어 놓고 부대 편제해 놓고 마치 실전 배치한 것 같이 해놓고 아마 발사 이제 시작할 거예요. 금년부터.
열병식에선 또 다른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운용부대 깃발도 화성 17형을 탑재한 텔 전면부에 꽂혀 있었습니다. 깃발 위에는 부대 창설 일자로 보이는 2022-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열병식에선 KN-23 초대형 방사포 등과 함께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에서 제19일 지휘정보여단 종대를 비롯한 전문병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휘와 통신, 정보를 담당하는 부대로 북한이 4월까지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정찰위성과 연계, 관련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신생부대로 보인다며 정찰위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과 연계된 부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한 이후 전략핵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번 열병식에서 드러난 신설부대와 핵심 미사일 체계는 군 전략의 핵심이 핵무력 쪽으로 이동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런 모든 핵 보유국들이 비슷한 제도화의 과정들이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이걸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13일 당의 강군 건설 사상과 노선을 관찰해가는 행정에 많은 군종, 병종 부대들이 확대 개편되고 새로운 정세 환경에 맞게 중요작전 전투 임무들이 부과됐고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 전술적 사명이 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급 부대들의 전략적 사명에 맞게 군기들이 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세에 맞게 작전 전투 임무를 부과했다고 밝힌 대목과 관련해 대미, 대남 핵공격 부대를 부각시킨 열병식의 연출 취지와 맥이 닿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른 정세의 변화를 하는 것은 미 본토에 대한 ICBM들의 공격 능력을 높인다는 그런 이제 부대 개편 형식이 될 것 같고 한국은 전술핵을 탑재해서 대남 공격 능력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부대가 전체적으로 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열병식에선 지난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미사일 총국 군기도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사일 개발 구상과 지도, 감독을 하는 당 군수공업부, 자금과 부품 공급 등 군수 지원을 맡은 제2경제위원회와 별도로 미사일 총국은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실무 총괄 기구입니다. 지도 감독 기관이 아니고 화성 15형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설계, 개발 프로세스, 개발 이후의 관리,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관련된 군수공장들은 사실상 여기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홍 실장은 북한이 핵 개발 체계의 정교함을 드러내면서 전략군 사령부사나 전략핵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등을 타격할 무기의 성능을 높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오스틴 장관이 기고문에서 말했듯이 우리 군 사이의 깊은 협력은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뛰어난 동맹을 구축했다고 메이너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한 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의 확고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할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의 성능을 높인 신형 무기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12일 한국방위사업책을 인용해 한국군이 이르면 내달 KTSSM2의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 일정을 정한 뒤 체제개발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며 최대 사거리는 180km입니다. 하지만 개량형인 KTSSM2는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으로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압록강 인근 지역의 북한 지하 벙커들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리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결의안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이 과거의 경우처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까지 해마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에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EU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EU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5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은 4년 연속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집중 조명이 북한의 군사 위협과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후계자설 논쟁이 자칫 4대 권력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연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핵 등 시급한 안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려했습니다.
A focus on the potential successor of North Korea rather than on the more immediate and more important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 think we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multi-warhead.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다 즉각적이고 중요한 안보 위협보다 북한의 잠재적인 후계자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는 이 어린 소녀보다 미국의 여러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김주애에게 돌리는 마술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아버지 김정은과 손을 잡고 처음 모습을 보인 김주애는 열흘 만에 ICBM 개발 공로자와의 사진 촬영 현장에 등장하는 등 석 달여 만에 5차례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둘러보는가 하면 북한 건군절 75주년 행사에서는 레드카펫을 밟았고 지난 8일 열병식에서는 주석단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북한 조선 우표사가 14일 화상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해 우표 8종을 발행한다며 공개한 도면에는 김주애가 포함됐습니다. 아버지 김정은과 ICBM 시험 발사장을 걷는 모습, ICBM 발사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긴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북한 사안과 관련해 김주애 패션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한 갑론을박을 담은 기사를 싣는 등 김주애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김주애를 통해 북한은 지금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자기 딸을 또 대비를 시키면서 이번 열병식도 크게 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협적인 무기가 나가도 모든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 여자아이한테 지금 집중이 돼가지고요. 모든 것이 지금 과소평가됐거든요. 북한의 이 열병식 자체가.
따라서 이 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주애의 등장으로 오히려 외부에서 후계자설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선전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북한 정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운 문제거든요. 이게 채습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왔는데 그거를 4대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자신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금 외부 언론에서 또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래요, 지금. 그 후계자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정권이 외부에서 4대 세습을 응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전 세계가 김주애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에 자행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김정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독재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요. 참 뭐랄까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박 대표는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 딸을 핵미사일 실험장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유엔 협약을 어기는 것이자 아동 박해라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앞세워 이미지 메이킹에 나선 김정은을 보면서 북한은 21세기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독재 국가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왕 서거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그 영국 왕실에 대한 훈모,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여왕에 대한 존경심 막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또 그런 거 하나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설 자리가 어디 모르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이 공개한 딸 김주애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북한 주민들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Conditions are very difficult there. Lack of trade, the economy is having problems. It strikes me that this is hardly the kind of thing you want to show this little girl spoiled and wearing.
식량 부족과 줄어든 교역, 경제 문제로 북한의 상황이 극심하게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부족함을 겪는 가운데 값비싼 옷을 입은 응석바지 어린 딸을 등장시킨 것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를 이끌려는 지도자라면 이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에 대한 의미 없는 추측보다는 현재 북한 지도자와 그 체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change from Kim Il-sung to Kim Jong-il and then Kim Jong-il to Kim Jong-un. And I remember in 1994 when some predicted that Kim Jong-il was a bold economic reformer and North Korea is on the cusp of implementing massive economic reform and that of course never happened.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쳐 아무런 변화가 없었듯 앞으로도 체제의 성격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994년 김정일이 대담한 경제개혁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개혁은 없었으며 이후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혁자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웃국가뿐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 체제 성격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듯한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여전히 작업이 이루어지는 듯 버스 여러 대가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 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달 1일자 위성 사진엔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북한 근로자의 통근 정황이 감지된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한 곳으로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회색 콘크리트 바닥을 상당 부분 가렸습니다. 약 2주 뒤인 지난 14일까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8일과 9일 등 일부 날짜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은 듯 콘크리트 면적이 평소보다 더 넓게 드러났고 4일과 14일 등엔 차량이 좀 더 중심부에 자리해 버스 지붕색인 파란색이 더 눈에 띕니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다는 건 1일 단위로 이곳에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시콤 건물 공터에선 지난 2021년 8월 이후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오가는 버스가 북한 근로자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확인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에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킨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제시콤을 드나드는 버스 한 대당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장소에서 포착된 8,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시콤은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던 곳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도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E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최소 10여 곳의 공장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한국의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테림 종합건설 등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에서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대형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우주 영역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폴 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가 밝혔습니다. 윤 대사는 BOE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계획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엘 카미노 칼리지에서 수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대사를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의 임무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다누리는 계속 궤도에 진입을 했고 궤도에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달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이해하는 여러 장치가 있는데 저희 나사 쪽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의 쉐로캠이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여섯 개 장치 중 하나인데 나사 현재 과학자 아홉 분이 이제 참여하시는데요. 나사에서 관련된 과학자들이. 근데 목표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나사가 2025년에 이제 우주에 이제 착륙시키려고 하죠. 근데 바로 지금 이제 착륙지 그 후보를 위한 후보지와 그 다음에 특히 남극에 가게 될 텐데 남극에 지금 사람이 가면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느 정도의 그 얼음을 낸 물이 양이 얼마인지 그걸 측정하는 게 이제 섀도우팀이라는 장치였는데 그게 이제 다누리에 실려서 하기 때문에 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사전조사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다누리의 이번 임무가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극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 먼저 구해서 그 얼마나 그 물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 팔마나 시아도 리전이라는 곳에 사실 빛이 안 들어가지고 물이 얼은 상태로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착륙지 후보지 같은 경우 그런 걸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 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람을 먼저 보내기에서 사전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보여왔습니다.
한국과 나사가 협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나요?
네,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에 상당히 그분을 상당히 그 깊이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차세대를 준비하는 탐사가 뭐냐면은 우주를 좀 더 폭넓게 보는 그런 스피어X라는 그 망원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원경에 있어서 지금 성능을 테스트한 장비를 대한민국의 한국천문연구원 기관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나사 제입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역시 2021년에 아르트 협약을 공약을 같이 서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협약한 국가들이 이제 많이 지금 7개국의 나라가 이제 협약을 했는데요. 국가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우주 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달 탐사.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 2024년에 이제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달을 돌고 오고요. 2025년, 양호 지금 2년 후에는 달이 이제 우주인을 다시 착륙을 하게 되면은 그 중으로 이제 영구 주둔하게 됩니다. 남극의 기지를 세워서.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달의 탐사에서 2032년대 달 탐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능한 거죠. 2030년대 말에, 나사는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달에, 그 다음에 2039년대에는, 30대 말에는 화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거기 주둔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많이 국제협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타임 스케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한다면 상당히 양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임 스케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닌 강점이 우주 영역에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영상에는 예컨대, 전자 에너지, 배터리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어디 공간에 가면 우주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로봇을 보내고 단순히 그랬지만 사람을 거두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를 하겠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달의 남극에 갔을 때는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수소 에너지, 지금은 이제 나사가 뭘 준비하냐면 그 소형 원자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기지를 이제 남기조 같은 걸 짓게 되겠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거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많을 텐데 그래서 소형 원자료 제작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 하나의 강점도 뭐냐면 에너지 원자력이 상당히 많은 그 강국이죠. 그래서 협업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자체도 소형 원자로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우주 공간에서 아마 태양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많은 에너지 선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력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또 만약에 무슨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전지에너지나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극에 가게 되면 물이 있다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대한민국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현대 같은 회사들이 충분히 그 에너지 소스로서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게 되면 이제 기지 건설을 할 때 대한민국 상당히 건설업 같은 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도 협업이 가능하겠고 또 어떤 게 있으냐면은 농업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밤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할 때 그런 스마트밤밍으로 해서 많은 채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그 역시도 많이 우주 공간에서 사용이 되겠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우주 정거장도 없고 우주에 보낸 사람도 없는데요. 한국이 우주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제 티어 1 그룹을 말하고 싶어요. 티어 1 그룹은 여태까지 지금 그 아르테미스 협약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현재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협의한 국가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나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티어 1 그룹인 국제 우정에 있는 국가들과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라든지 루완다든지 그런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성공적인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대한민국과의 협업은 상당히 향후 지금 치열투구로 국제정보단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하지만 아르테미스 협약을 통해 참여하는 국가들과 과연 어떻게 협업을 해나갈지 하는데 나사에서 대한민국과의 그 협업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돼서 나사가 국제협력을 펼쳐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나사와 한국의 어떤 협력을 기대하십니까?
아르테미스 협약은 뭐냐면 각국이 뭘 하더라도 서로 보완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거에 협약을 한 거고 지금 한 90여 개 나라가 이제 인공위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여 개 나라가 지금 서약을 하고 같이 나왔는데 더 많은 국가들이 서명을 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심적인 또 인권 중심적인 그런 세계적 질서를 지금 아르테미스 협약으로 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세계적인 그 인간 활동 지역의 지구 밖의 활동의 그 세계적 질서를 보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목해야 될 것이 우주 지금 볼처 스페이스의 경제권이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게 성장했는데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한 2030년대 말까지는 향후 2, 30년 안에는 그 우주 경제권이 한 3, 7년 정도로 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큰 경제권이 크게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저희가 4차 산업의 핵심적인 통신이라든지 빠른 커넥션은 결국 인공위성과 데이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혁명의 핵심이 바로 우주공간에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인데 만약에 자원을 우주 밖에서 한다면 그 역시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적절히 참여하게 될 것이고 미국 역시 상당히 그 양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모든 참여 국가들에게 공동의 공평하면서도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주 정책이 진행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 윤 미 항공우주국 태양계 대사로부터 우주 영역에서의 미한 협력에 대한 견해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7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며 그 다음 날 발생한 공격을 개탄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의 네브 야코프 지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7명이 숨지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22세의 범인은 이스라엘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공격은 이스라엘에서 몇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공격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그 다음 날 아침 발생했습니다. 이날 13세의 테러리스트가 예루살렘 구시가지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아버지와 아들 두 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1월 30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테러 행위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항상 극악무도한 범죄이지만 예배 장소에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번 금요일의 공격은 개인에 대한 공격 그 이상이라며 이는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보편적인 행위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를 비난한다며 우리는 또 토요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부상을 입은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것은 답이 아니며 민간인들에 대한 보복폭력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가정, 예배 장소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날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 직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가졌던 면담에서 내가 언급했던 공격과 폭력 악순환의 문제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이 그들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철통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